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45, 46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값진 진주 비유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 기쁨, 자락의 면류관.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 가장 중요한 존재 가치를 가진 것은 영혼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사람의 영혼. 그것이 가지는 존재 가치는 엄청납니다.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어떤 면류관을 가지고 영원한 신분을 취하게 될지 그것을 판가름하는 것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이 사람을 어떻게 이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대했느냐에 따라 판가름이 납니다. 이 주제가 저에게는 아주 중요한 영적 진리였습니다. 영혼 가운데서 나의 영혼을 다르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사람을 어떻게 대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하고 하는 이 진리. 지금은 사람의 영혼, 이 가치가 뒤죽박죽되어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몇십 년 전에 미국에서 실제 일어난 일인데 백화점에 정말 이상한 사람 둘이가 잠입을 해서 밤새 한 6시간에 걸쳐서 가격표를 바꿔치기 해놨어요. 800짜리 아주 고급 모피 그 가격표를 50불짜리 장난감 붙여놓고요. 그래서 6시간 동안 했어요. 그 다음날 개장을 했는데 4시간 동안 알아채지 못하고 이것이 진행됐어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 보시는 관점, 그 가격표, 가치. 예수 믿는 내가 나 자신을 보는 가격표, 가치, 존재 가치. 나와 이웃하고 있는 형제를 보는 그 가치. 뒤죽박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기스럽게 여겨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값어치를 가지는 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영혼과 연결되지 아니한 것에 우리는 많은 애를 쓰고 시간을 보냅니다. 오늘은 이 사람의 가치, 나의 가치, 그것을 다루려고 합니다. 45절을 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상인과 같다. 비유 자체가 자세히 읽어보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어떤 사람 같다. 천국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 가운데 천국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상인, 장사 같다. 어떠한 상인이냐. 이것을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성품과 속성을 알면서 나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오늘 메시지의 주제가 이거 있습니다. 천국은 영어로는 Kingdom of God 또는 Kingdom of Heavens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어느 나라든지 구성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나라의 구성 요소는 우리가 잘 알듯이 영토가 있어야 되고 영토를 채우고 있는 국민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주권국가인 독립된 단위임을 나타내는 주권이 있어야 돼요. 거기는 통치자인 왕이 있는 이 세 가지가 한 나라를 구성하는 요소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채울 백성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영원한 나라, 그 나라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그 나라의 주관자이신 나의 창조주 전능자는 어떤 분이신가? 오늘은 이 천국의 주재권자인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과 성품이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는 한 상인 같다. 이 상인은 무엇을 열망하는가?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그가 발견합니다. 진주를 찾고 있던 상인이랍니다. 이 진주는 로마 사람들은 그 진주족의 눈물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왜냐하면 이 족의 체내에 그 살에 모래 같은 이물질이 들어가니까 불편하잖아요. 이물감이 생기니까.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분비액이 나와요. 그래서 그것을 입혀서 나중에 나온 이 알갱이가 큰 단위로 자라게 되었을 때 그것을 진주라고 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칩니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그렇게 됐습니다. 진주를 찾고 있던 사람이 값진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사람의 존재 가치, 사람은 정확히 알지 못하는데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이 아세요. 첫 번째, 사람의 존재 가치는 사람들의 눈에는 제대로 인식되지 않고 있다. 구소련이 붕괴된 후에 모스크바에서 들리는 횡행하는 괴소문이 하나 있었는데, 500불만 주면 사람을 대신해서 죽여준다라고 하는 괴소문이었어요. 실제로 횡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500불 뭐하게? 내가 가지고 싶은 것 사기 위해서. 사람들의 존재 가치에 대한 인식이 없어서 이러한 것까지 저지릅니다.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만이 그 사람의 존재 가치를 압니다. 다른 사람이 쓰다 버린 노트 한 건 오브레도 안 사요, 이걸. 그런데 그 노트가 나를 멘토했던 어떤 스승님의 생각을 적어놓은 노트라면 나에게는 갑자기 그 가치가 올라갑니다. 오불이 아닙니다, 더 이상.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액수의 돈을 들여서 그것을 구입하려고 할지 모릅니다. 사람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 나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사람들의 존재 가치는 얼마나 될까?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아야 됩니다. 이 가치를, 나의 존재 가치를 규정하기 위해서 이 값을 매기는 과정에 필요한 네 개의 사실, 이것을 여러분이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건 또는 존재 가치와 값어치와 관련된 네 가지 진실이라고 할 수 있는 첫 번째는요, 물건의 가치 또는 존재의 가치는 얼마를 지불했나를 보면 됩니다. 두 번째, 이 존재의 가치는 그것을 갖기 위해 무엇을 지불했나를 보면 됩니다. 세 번째, 존재 값어치의 책정은 주관적입니다. 보는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네 번째는 물건 가치의 진정한 값어치를 아는 사람은 열광합니다. 이 네 가지를 조금만 더 살펴보고 아까 읽었던 본문을 다시 픽업하도록 하죠. 존재 값어치와 관련된 네 가지 진실. 첫 번째, 물건의 가치는 얼마를 지불했나를 보면 된다. 내가 가지고 있는 랩탑의 가치, 스마트폰의 가치, 자동차의 가치, 얼만가, 얼마를 지불했나를 보면 됩니다. 자동차를 2만 불에 구입했다. 그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근데 내 랩탑을 2만 불에 구입했다? 구입한다? No. 나에게는 그럴 만한 가치가 없다에 얼마를 지불했나를 보고 물건의 가치를 안다. 두 번째, 그 존재의 가치는 그것을 갖기 위해 무엇을 들었나? 무엇을 들었나? 지금은 방영을 하지 않지만 미국의 MBC 방송에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Fear Factor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여기는 이제 아주 끔찍한 상황을 견뎌내는 사람에게 큰 상금을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초밥 안에 바퀴벌레를 박아놓고 그것을 다 먹는 사람에게 상금 3만 불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3만 불을 손에 쥐기 위해 아주 역겨운 경험을 참아냅니다. 존재 가치는 그것을 갖기 위해 무엇을 참아내고 견뎌내고 했느냐를 보면 됩니다. 세 번째, 값어치의 존재 가치의 책정은 주관적입니다. 영어 표현에 Beauty is in the eye of a beholder. Beauty is in the eye of a beholder. 아름다움은 보는 사람의 눈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생각해 봅시다. 나의 아이와 남의 아이. 분명히 다른 사람이 보기에 저 아이는 고릴라를 방불한데 엄마는 그게 좋아 죽겠다. 그래서 내 강아지 그럽니다. 당신 보기에는 고릴라인데 내 아이와 남의 아이는 다릅니다. 아름다움은 그 사람의 눈에 달려있습니다. 그것을 강요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아름다움과 존재 가치는 내가 나를 보는 것과 사람이 나를 보는 것과 다릅니다. 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착념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각을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악한 원수는 나에 대한 진리, 나의 진정한 모습, 존재 가치에 대해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거짓말을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믿어왔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것, 주관적입니다. 근데 그것이 옳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여러분 얼마면 사겠습니까? 목사님 성경책이니까 한 50불 주고 사볼까? 저에게는 줄을 꺾고 어때는 눈물 자국도 있기 때문에 귀합니다. 아니, 그래서 목사님 얼마에 팔겠다는 거예요? 예, 안 팝니다. 저한테는 소중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새 성경을 사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하지만 나에게는 이 가치가, 이 책의 가치가 큽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의 아름다움 다릅니다. 사람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눈에 비친 나의 가치. 네 번째, 진정한 값어치를 아는 사람은 열광합니다. 그것이 물건이든지 어떤 존재이든지요. 새 모델이 나왔을 때, 예를 들어서 아이폰 같은 경우에 청년들이 열광하는 이유를 부모 세대는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것이 주는 편리함, 그것이 주는 어떤 흥분된 어떤 내용들, 기능들 부모들은 잘 모릅니다. 존재 값어치에 몰입한 그 사람들은 열광합니다. 2009년에 네덜란드의 그 자부심이라고 할 수 있는 렘브란트라는 사람이 그림 하나, 남자 초상화예요. 그래서 런던 크리스티 경매장에서 20만 파운드에 팔렸습니다. 그때 단위로 우리나라 원화로 환산하면 한 380억 원 팔렸거든요.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 값어치를 아는 사람들은 열광합니다. 자, 이 네 가지 기준을 가지고 오늘 이 본문을 대해 주십시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진주를 사느니라. 일반인의 눈에는 진주 하나 얻기 위해 자기 재산 다 파는 것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상인에게는 특이한 빛을 내는 귤이나 어떤 메이크업 자체가 놀라운 무언가가 있는 이 진주가 자기의 전부를 다 틀어서 투자할 만했습니다. 자, 이 질문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하면은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이렇게 시작했어요. 하늘 나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는 뭔가를 열망하는 어떤 분인데 이것을 갖기를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전부 다 팔아서 그것을 갖기 원하는 어떤 상인과 같은 성품과 속성을 가지신 분.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 대강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라는 대상을 얻기 위해서 무언가를 지르셨구나. 소유를 다 판다는 것은 무엇인지 이것을 설교 마지막 부분에 채우려고 합니다.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영혼을 함께 할 가족을, 영혼을 함께 할 동반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혼을 함께 해 오셨어요. 그 가운데는 부조화가 없는, 무질서가 없는 온전한 조화를 이루고 사랑과 신뢰가 그리고 영원한 교류가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 말이에요. 근데 그 패밀리 가운데 우리를 십자가 구속으로 말미암아 합류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라고 부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의 패밀리가 있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을 거대한 영원한 나라의 가족 구성을 하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이 열망하셨어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 하나님 아버지.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합니다. 사람의 영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기 소유를 다 팔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입니다. 자, 이 정리한 내용을 네 파트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그리고 설교 결론을 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전부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을 꼭 명심하세요. 어떤 어머니에게는 아들이, 때로는 딸이 전부일 때가 많습니다. 그 어머니를 둘러싸고 있는 소유, 환경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게 집일 수도 있겠고 남편일 수도 있겠고 그런데 많은 경우 남편은 그렇게 값이 나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자식 이야기가 나오면 눈빛이 달라집니다. 다릅니다.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이 아이를 향한 어떤 보호라든지 그 사랑이 온전히 표현되기를 원합니다. 큰 영역을 차지합니다. 그의 존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 삼일체 이격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전부이십니다. 이것을 성경 읽어나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의 핵심 가치로 정리해 놓으시고 읽어나가면 성경 읽는 것이 달라질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전부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마태복음 3장에 주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실 때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동일한 표현이 마태복음 17장 변화상상에서 또 들립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것은 내가 저를 좋아한다는 표현 정도가 아닙니다. 나의 전부일 정도로 내가 아끼고 사랑한다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은 전부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사랑하십니다. 우리 사랑하십니다. 천사들도 주님께서 존중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 피조물, 세상 아름답다 하시고 좋다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열망을 지배하는 가장 거대한 단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 하나님의 열망과 희락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아버지의 거대한 열망이 아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분의 희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을 사람이 되어 인간 세상에 보내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라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 신적 존재이십니다. 신적 존재인 하나님 반열의 이 존재는 제한이 없으세요. 그런데 그가 사람을 입으셔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제한받으십니다. 지금 아버지는 자기 소유를 팔기 시작하셨습니다. 영혼 가운데서 한 번도 꺼내짐이 없었던 이 아들을 뭔가 얻기 위한 것이 있어서 이 아들을 보내십니다. 신적 존재가 사람의 차원을 입으신 거예요. 그래서 1세기의 사람들은 이 진리가 수용되기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이토록 낮아질 수 있나? 다음 단계가 십자가입니다. 다 팔아. 신적인 존재는 죽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들이 십자가로 가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 전체 가운데서 중심 구절로 표시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한 표현, 한 부분만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여기까지만 멈춰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가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 그의 아들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헬라어 원문을 살려서 읽으면 순서대로 이렇습니다.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를 위해, 우리 때문에 죄로 만들었다. 예수님은 죄와 상관이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갚기를 위해서 치루십니다. 그 아들을 죄로 만드십니다. 죄가 되게 했습니다. 이 죄로 만드신, 죄가 되게 하는 현장을 가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그분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었던 근원적인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님과 영혼이 가족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영혼을 공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생리적인 어떤 조건 때문에, 모습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던 죄가 다 빠져나갈 수 있도록 뭔가 조치를 취하십니다. 그 아들이 죄가 되게 하십니다. 아들에게 이 우리의 죄를 뽑아서 다 전가하십니다. 마태복음 27장 45, 46절은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제 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되더니, 유대인 달력으로 제 6시는 정오 12시를 의미하고요. 제 9시는 3시까지입니다.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더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9시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셨고 3시간이 지나서 12시가 되었을 때 갑자기 어두워지면서 예루살렘 저녁을 어둠이 덮습니다. 그리고 3시가 되었을 때, 이 오후 3시는 저녁 제사가 성전에서 드려지는 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의 영원한 제사, 바로 주께서 열납하시는 그 제사 행위에 바로 그 순간에 뭔가 거대한 희생이 드려집니다. 우리에게 있던 그 죄들이 전부 다 예수님에게 전가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그를 버립니다. 그래서 문자적이에요.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시니, 이거는 아람어인데 이것을 헬라어로 해석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버리셨습니까? 라고 고함을 지르는데, 제가 이것을 지금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 고함 지름은. 왜냐하면 이 절규는, 이 비명은, 이 절망적인 비명은 영혼이 지옥에 떨어질 때 하는 비명이란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과 나를 지으신 그분과 그분의 혜택이 하나도 한치도 발견할 수 없는,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에게서 온 혜택들을 한치도 발견할 수 없는 그 영역으로,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그 영역으로 떨어질 때 느끼는, 그 영혼이 느끼는 그 절망감 가운데 외치는 것이 버림을 받을 때의 외침이 3시에, 오후 3시에 일어납니다. 귀신 들린 현상 가운데 그 집에 물건이 옮겨지거나 이상한 소리가 들리거나, 우리는 보통 헌티드 하우스라고 그러는데 귀신이 나타나는 집. 그런데 가끔 이 영적 현상 가운데 새벽 3시에 시계가 멈추면서 그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많은 경우 보고가 됩니다. 밤 3시. 왜 악한 자의 행동이 밤 3시에 진행될까? 낮 3시에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연락된 바로 그것을 어둠은 조롱하기 위해서 그것을 반대로 밤 3시에 자기 모습을 드러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과 분리를 경험하도록 섭리하셨습니다. 삼일체 하나님 안에서 이 교제와 교류는 한 번도 단절된 적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요. 이 땅에 계실 때에도 주님께서는 아버지와 나는 하나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것을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실 때 그 고백을 하셨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27장 45, 46절 이 시간에는 다릅니다.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우리의 죄가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면서 고함 질러야 될 그 고함이 예수님께 전가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죄가 분리됩니다. 이것을 이사야 53장 10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이사야 53장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장 생생하게 표현한 구약의 예언입니다.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 10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히브리어 원문을 찾아보았더니 문자적으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으스러뜨리는 것을 기뻐하셨다. 제가 가지고 있는 ESV 영어 성경에는 Yet it was the will of the Lord to crush him. 그를 crush, 파괴하는 것, 어기는 것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NLT 성경 번역은 It was the Lord's good plan to crush him. 홀만 바이블 The Lord was pleased to crush him. 그를 파괴하는 것은 자기 아들을 파괴하는 것을, 으개는 것을, 으스러뜨리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셨다. 누구 살려고? 누구를 얻기 위해서? 그의 소유를 다 팔아 하나님 아버지의 전부이신 이 아들을 왜 이러한 파괴에 내어주었느냐? 나는 나의 존재 가치를 모릅니다.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나에 대한 존재 가치를 다 알지 못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존재의 값어치를 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 주셔서 하나님 마음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나를 얻기 위해서 그리했습니다. 고린도후서 아까 5장 21절 후반부를 제가 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뭐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십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파괴되도록 죄 때문에 파괴되도록 주님과 버림을 받는 것을 경험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구속함 받기 위해서 창조주의 눈에 비친 나의 존재 가치는 하나님의 아들이 파괴될 만큼의 존재 가치를 지닙니다. 미술 작품 이야기 또 하나 하겠습니다. 저는 피카소를 좋아하지 않아요. 이해를 못하니까. 사람들이 열광하는 이유를 저는 알지 못합니다.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세계에서 가장 비싼 미술품 20개 라고 하는 웹사이트나 그런 것이 많습니다. 20개. 그 가운데 도란마르의 초상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여러분 뭐 들어보셨죠? 여인의 얼굴입니다. 그런데 피카소 특유의 방식으로 얼굴을 뭐 코를 여기다 붙였다고 뭐 이렇게 입체적인 그 재구성한 그런 거예요. 도란마르의 초상. 그런데 20점 가운데 8번째로 비싸대요. 그래서 가격을 보니까 $101.9 million. 1억 불 정도 돼요. 한국 돈으로 한 1200억 원이요. 나한테는 제 눈에는 10불 주고도 안 사고 싶어요. 근데 제가 약 한 1억 불이라는 경매 낙찰가를 보면서 내 눈이 잘못되었구나. 내가 그림을 보는 시각이 없구나를 안단 말이에요.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기대에 못 미치는 삶을 살고 결심한 대로 살지 못하고 그래서 정말 내가 가치 있는 존재일까? 정말 나는 존귀한가? 이해를 못해요. 그런 의구심이 들 때 마치 피카소에 대한 작품은 이해를 하지 못하지만 나에게 감동은 감동 다가오는 것은 없지만 다른 사람들이 경매하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치룬 가격을 보면서 뭔가 있다. 나의 시각, 나를 보는 나의 시각. 혹시 잘못된 게 아닐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로 참이라면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는 그 메시지 자체가 너를 위해서 아까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메시지를 전하고 이것을 믿으라 이 교훈에 대해서 여러분의 눈이 열리기를 원한다. 그리고 하늘 올라가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파괴된 것을 볼 때 단절됨이 없었던 삼일체 하나님 안에서 버림을 받는 우리가 버림을 받아야 되는데 그분이 버림을 받는 이 경험이 일어난 것을 볼 때 그것이 나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 때 나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나의 신분에 대해서 주께서 주시는 것에 대해서 주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는 존재인가? 성경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증언하는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나를 갖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가 희생하신 것이 너무 크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생 가운데 행하신 것 무엇인지 알기 원합니다. 나의 존재 가치 알기 원합니다. 진정한 존재 가치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의심이 들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에서 치러진 거대한 값을 생각하십시오. 그만큼 존귀한 존재임을 그리고 그 자신의 존재 가치를 되새기십시오. 실패를 경험할 때마다 자기 자신의 연약을 확인할 때마다 결심대로 사라지지 않을 때마다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정죄감이 일어날 때마다 왜 이렇지 나는
라고 생각해서 어둠의 목소리가 그것을 타고 들어와서 그래 너는 그렇지 뭐 라고 하는 자기 절망 가운데 이끌어가려고 할 때마다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어둠을 향하여서 이렇게 외치십시오. 나는 창조주의 눈에 비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파괴될 만큼의 가치를 지닌 존재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 진리로 이기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나서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지십시오.